명성 높은 대학인 MIT에서 아무도 2년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린 천재 청소부 윌 헌팅. 그런 그에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거였죠. 그에게 심리치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거스 벤센트 감독의 영화 굿 윌 헌팅입니다. 해석하자면 좋은 사람 윌 헌팅, 선의를 찾아서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윌 헌팅,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굿 윌 헌팅은 어릴 적 상처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천재 청년 윌 헌팅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진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감동적인 장면으로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상처의 극복, 친구와의 우정, 참된 스승과 교육의 모습 등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굿 윌 헌팅,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MIT. 수학교수 램보가 강의를 마치며 난해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누군가 문제를 풀었고 램보는 신기해하며 풀이를 쓴 사람이 누군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죠. 의문의 풀이가 계속되길 수차례 램보는 복도를 지나가다 젊은 청소부가 칠판에 뭔가 적고 있는 걸 보는데요. 램보는 칠판에 낙서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청소부에게 다가가는데 청소부는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칠판을 본 램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죠. 청소부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의 이름은 윌 헌팅. 한번 기억한 건 절대 잊지 않고 복잡한 연산도 순식간에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움이 짧고 막 나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날마다 술을 마시거나 놀러다니며 지내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하버드생 스카일라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스카일라의 솔직한 애정이 윌은 부담스러워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때마침 윌은 사고를 쳐 수감되고 램보 교수는 윌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윌을 빼내줍니다. 보석의 조건은 램보를 대동하고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였죠. 윌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삐딱한 태도를 고수하는 탓에 정신과 의사들도 다들 기피합니다. 램보는 결국 자신의 대학 동기인 션 맥과이어 정신학 교수에게 윌을 맡기는데요. 윌은 션 앞에서도 엇나가게 일쑤였어요. 션을 화나게 하려고 잔뜩 날카로운 막말을 던지는데 션은 능란하게 대꾸하다가도 윌이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순간은 참지 못합니다. 션과 윌의 상담은 계속됩니다. 션은 윌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잔뜩 가시를 세운 걸 알고 끈기 있게 윌과의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윌은 그동안 자신이 만나온 어른들과는 다른 너그럽고 진실한 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션은 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며 윌이 재능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줍니다.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알아가는 것에 두려워 스카일라에게 이별을 통보한 윌은 션에게만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굿 윌 헌팅의 주제곡이죠.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만의 곡이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실제로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과제를 기초로 해서 보스턴의 빈민가에 사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는 20살의 수학 천재 윌 헌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정받는 영화지만 제작 당시 무명이었던 청년 배우 둘이 쓴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작사를 돌아다녔지만 선뜻 맷 데이먼을 주연으로 쓰겠다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라맥스에서 제작이 추진됐지만 연출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죠. 거스 벤센트가 연출을 희망했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도 거스 벤센트를 지지했지만 미라맥스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비 와인스틴은 거스 벤센트의 감독료를 형편없이 낮췄지만 거스 벤센트는 굴하지 않았고요. 하비 와인스틴이 멜 깁슨, 마이클 만, 얀 스베락 등과 연출권을 협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메가폰은 거스벤 센트에게 돌아갔죠. 다행히 영화 굿윌 헌팅이 공개된 뒤에 전작들로 평가가 낮아져 있던 거스벤 센트는 명예를 회복했고요. 맷 데이먼과 베네플렉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과 시나리오에 대한 감각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이 고등학생일 때 이웃이자 사회학자인 하워드 진의 교육관에 감명을 받아서 대본을 썼다고 하는데요. 관대하고 끈기 있는 교수 션 맥과이어의 모델이 하워드 진입니다. 굿윌 헌팅은 건강한 자립과 성숙한 어른의 피로를 다시금 새기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The Water Boys의 Fisherman's Blues, 어부의 블루스,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Goodwill Hunting이 빛을 더한 건 실력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참신한 연기 외에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닌 슌 맥과이어 교수 역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로빈 윌리엄스도 있죠. 또 그 외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램보 교수 역의 스텔란 스카스가드, 영국에서 건너온 실력파 여배우 미니 드라이버, 벤 애플렉의 친동생으로 To Die For에서 악동 역할을 맡았던 케이시 애플렉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정극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배우로의 이미지가 강했던 로빈 윌리엄스에겐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어서 이상적인 멘토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죠. 랭보 교수 역할로 호연을 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아미스타드와 본 작품에 동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요. 이후 다양한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스카일라 역의 미니 드라이버와 맷 데이먼은 영화가 완성된 후에 실제로 사귀기도 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인 거스벤 센트와 맷 데이먼은 15년 뒤에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작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래 친구 척키 역의 벤 애플렉도 담백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몇몇 제작사에서 당시 맷 데이먼보다 먼저 이름이 알려졌던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을 걸 원했다고도 하네요. 션의 사무실에 있던 그림은 감독인 거스벤 센트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2014년 로빈 윌리엄스 사망 당시 굿윌 헌팅에서 션이 위를 데리고 갔던 보스턴 공원 벤치는 잠시 로빈 윌리엄스의 추모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굿윌 헌팅을 기억하는 많은 관객이 로빈 윌리엄스를 기리며 벤치에 온갖 것들을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 스카일라를 붙잡으러 갈 테니 교수님이 대신 잘 말해달라는 윌의 편지를 읽은 션은 망할 녀석, 나를 따라하다니 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이 대사는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죽은 아내의 방귀 뀌는 습관에 대해서 말했던 션의 대사 전체도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리브였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러셔스 잭슨의 Why do I lie? 왜 내가 거짓말을 하나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Good Will Hunting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래 천재성을 놓고 벌이는 두 교수의 다른 접근은 교육과 스승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MIT의 수학 교수는 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늘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던 자신처럼 수학적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하죠. 하지만 한때 같은 수학천재였던 지금은 가난한 교수의 길을 걷는 쇼는 윌의 천재성을 다르게 봅니다. 쇼는 윌이 책 몇 권을 보기만 해도 줄줄 늘어놓을 수 있는 지식들을 죽은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직접적인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끊임없이 그의 내면을 일깨우며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쇼는 윌의 진정한 스승이자 정신적인 친구가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Say Yes, 그렇다고 말해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I'm in love with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 girl who's still around the morning after. We broke up a month ago and I grew up. I didn't know I'd be around the morning after. It's always been wait and see a happy day, and then you pay and feel like shit the morning. Instead of falling down, I'm standing up the morning after. Situations get fucked up, turned around sooner or later. I could be another fool or an exception to the rule. You tell me the morning after. Cricket spin can't come to rest. I'm damaged bad at best. She'll decide what she wants. I'll probably be the last to know. No one says until it shows. See how it is. And watch. 영화 굿윌 헌팅에서 윌이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인데요. MIT라고도 불리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토지를 기증받아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랜드그랜트 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외국 유학생에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학교인데요. MIT의 2018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2만 1,700여 명이 지원해 이 중 불과 1,400여 명만 최종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6.7%의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면 과학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MIT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학,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그치지 않았고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 왔다고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폴 셰무얼슨 교수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놈 촘스키 교수 등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MIT에 몸담으면서 MIT의 인문사회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MIT 졸업생 중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보잉사나 노스롭 그루먼 등 민간 항공산업과 방위 분야, 컴퓨터, 금융,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실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알 그린이 부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들어보시죠.
Think of younger days when I lived for my life. Was everything a man could want to do. I could never see
The world. 영화 굿윌 헌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탄한 연출과 각본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이 더해진 작품 굿윌 헌팅은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를 관통하는 명작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됐고요. 최우수 남우 조연상과 최우수 각본상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100편 중에서 53위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감독의 명작으로 꼽히는 굿윌 헌팅은 영화의 배경이 된 보스톤의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부터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영화음악,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탄탄한 각본, 명감독의 연출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관객의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인공 친구놈이 가장 멋졌다.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영화다. 정말 가치가 있다. 천재적인 재능도 좋겠지만 슌 같은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청소년기를 끝내가는 시기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맷 데이먼이 천재성을 다뤄야 하는 청소부로서 정신치료의 도움을 통해 젊은 관객들과 화합을 이뤄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아웃 평론가는 이 영화는 조심스럽게 촬영됐다. 특히 맷 데이먼은 굿윌 헌팅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드류 도널즈의 Somebody's Baby, 누군가의 아기,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Watch me. Good Will Hunting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쇼니 처음 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벤치에 앉아 두 번째 만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 말해야 돼. 네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나도 관심을 갖고 널 대해줄게.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너 스스로 무슨 말을 할지 겁내니까. 네가 선택해, 윌. 그리고 윌이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떠난 이유가 완벽한 여자이지만 시간이 가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싫다고 말하는데요. 윌의 말을 들은 쇼는 우리는 언젠가 곁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고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녀의 친밀감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윌 헌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처키 슐리반이 어느 날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에도 여기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넌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졌어. 이건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50대가 다 돼도 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넌 당첨된 복권을 깔고 앉았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어느 날 윌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윌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건 없어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윌이 떠났을 때 행복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하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척키는 사실 윌 자신보다도 윌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No Name Number 3, 이름 없는 곡 3번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쇼니라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한 멘토를 만나 거칠기만 하던 윌 헌팅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영화 굿윌 헌팅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가 끝날 때 흐르던 곡이죠. 스카일라에게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입니다.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불행을 그리워하나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m faking through the day with some help from Johnny Walker Red. Send the poison rain down the drain to put bad thoughts in my head. I've seen in a magazine.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세계적 명성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정신과 진아영 교수입니다. 진아영 교수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되는데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가로 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아영 교수 만나보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BOA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메릴랜드의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조교수로 있는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교수 외에도 작가로 활동하시고 또 강연도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또 한국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소아정신과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집필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책이 네 번째 책이 올해 나왔고 제가 한국의 육아와 교육 문화가 조금 더 건강하게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또 한국의 정신건강 전체를 좀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닥터지하고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정신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옆에 놓인 책이 있는데 Core Mind라고 써있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 거죠?
Yeah, 네. Core Mind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Core를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고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사실 특히 또 한국 사회에 뭐 다른 사회도 다 그렇지만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점, 불안하게 하는 점, 마음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안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래 되게 기본이 되는 이것만 알면 그런 마음 고생하는 것들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아,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왜 정신과 의사가 되신 건가요?
So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사람의 정신과 생각 그리고 마음 이만큼 흥미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 움직임이나 이런 건 보이지만 생각이나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수술로 뭐 혹을 떼줄 수 있고 뭐 다친 걸 부서진 걸 이어줄 수 있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에 힘든 거를 이제 도와준 사람, 고쳐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정신과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전 가톨릭 대학교를 마치시고 유학길에 오르셨잖아요. 미국에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예과 1학년 때 미국에 이제 학교에서 보조해줘서 40일 동안 있다가 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St. Louis University에서 청강하고 뭐 영어도 배우고 생물학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진짜 결정적으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가 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정신과 이제 레지던트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요. 그러고 나서 어린 생각에, 아, 그때 가봤던, 옛날에 가봤던 그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있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올 때는 1년만 있다 다시 가서 그 레지던트에 다시 들어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미국에 남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쳐봐야지 미국에서 하면서 쳤는데 그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상위 3% 정도 나왔어요. 이제 1차, 2차, 3차 이게 쭉 계속 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딱 받자마자 그냥 여기서 레지던트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떨어졌잖아요. 진화형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더 잘할수 있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명문 의대들을 거쳤는데요. 2001년도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 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는 2003년에 가셨다가 2008년에 존스 홉킨스로 오셨는데 20여 년의 긴 여정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보스턴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전 대구 사람이거든요. 엄청 춥잖아요. 보스턴 안 가고 싶었어. 같이 레지던트 떨어진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기어이 보스턴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할수 없이 그 친구한테 말려가지고 보스턴에 간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려고 제가 여러 군데 썼어요. 근데 하버드 영성연구소에서만 답이 왔어요.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왜 그거 연구하고 싶냐? 이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데 제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 되게 영어도 안 되는데 나는 이 조현병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질환들은 다막 가족에게 위로받고 근데 조현병은 다 조용히 여기 어디 숨겨놓으려고 하고만 하지 않냐. 그런 질환을 우리 의사들이 연구해야 된다. 이제 내가 막 이런 얘기. 근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 외국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진심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훈련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아니라 남쪽으로 오셔서 하셨네요.
제가 보스턴이 너무 추워서 못 이겠는데. 정말이에요. 제가 보스턴이 너무 추워서, 겨울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노스캐롤라이나 간 거예요. 5년을 거기서 수련 잘 받고 존스 홉킨스에 오니까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이라고 있더라고요. 케네디
네.
크리거 인스티튜트?
네.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은 데인데 그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이들 노는 모습에 운동장,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너무 좋고 막 그냥 거기 가니까 되게 아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킨스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이 되게 막 소름 싹 전율이 싹 그럴 정도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젊은 의사로서. 그래서
네.
제가 아 이게 내가 찾던 그 마음의 울림이 여기구나 해서 제가 이제 호킨스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하게 되고 이제 UNC에서 트레이닝하고 홉킨스에서 faculty로 이제 오게 그렇게 됐어요.
교수 임용이 되시기 전까지 어떤 게 가장 큰 도전이었을까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It's really 뭐니 해도 영어가 연구는 할수 있었어요. 발표 정도 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인턴 레지던트 들어갔거든요. UNC에서. 그때는 진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는 좀 아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맡은 환자가 제가 약 써야 되고 처방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럴지 모르겠으니까 환자들이 잘못 치료하면 어때? 막 이런 이제 두려움과 막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서 우는 거예요. 선배한테 상담을 요청했어. 그랬는데 그 선배가 네가 아주 그렇게 엉망진창인 건 아니다.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좀만 더 해봐라. 우리가 잘 보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버틴 거죠.
네, 그런 고비를 넘기셨고, 이제는 매우 유능하고, 강의도 재밌게 하시기로 소문난 평가가 좋은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런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정신병을 보는 그 인식, 그 차이 참 크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가 큰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라고 그러죠. 낙인. 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내가 불안증이 있다거나 이걸 이제 일단 말을 잘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을 잘안 할수록 그 질환이 되게 더 심하고 더 힘든 다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미국 문화는 어떠냐면, 여기서 만약에 자폐증 진단이 나오잖아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도 이 아이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 약점 보완해주고, 강한 점을 이렇게 살리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구나, 아유,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걸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자폐, 지금 자폐 진단을 받았다, 이런 말을 또 챙기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 아이에게서 뭔가 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자기 것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를 좀 바라요. 시야를 긍정적으로 조금만 더 희망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회적인 그 교류가 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더 뒤떨어진 그런 조사는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반기는 부분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많아졌어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직장에서 빼서 애 데리고 거기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집으로 화상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기가 자기 방에서 들으면 돼. 제 입장에서도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애랑 직접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진료도 그렇지만 정신과는 더더욱 조금 더 접근성을 좋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고비를 넘길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경맥의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질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17년에 제가 엄청 갑자기 어느 날 아프게 됐어요. 그냥 몸살이, 몸 근육이 아픈데 계속 뭐 다른 증상이 되더라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면서 한 6개월을 막 온갖 병원에 다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일어나 앉아도 얼굴 하얘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넘어갈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그 정도까지 돼버리니까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없지.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건 더 안 되고 결국 일을 장기 병가를 내고 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닥에 계속 누워있으면서 생각이 안정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나 보다 하는 찰나 잘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세상을. 인생이라는 거와 사람의 가치라는 게 내가 뭘 하고 직업이 뭐고 지위가 뭐고 돈을 얼마 벌고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낫지 못하고 환자로 계속 있는다고 해도 내 가치가 없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누워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누워서 하는 장만 해가지고 이제 책 쓰기 시작해서 그때도 되게 머리가 아파서 이제 잠시 괜찮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살 쓰기 시작한 그게 이제 저의 첫 책 마음이 흐른 대로 책이 그렇게 초고가 그렇게 작성된 거예요.
예, 당시 어머니께서 직접 간호하셨다고요. 여러 동영상 또 인터뷰를 봤는데 어머니 얘기를 하실 때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 영향을 끼친 인물이 어머니시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이제 진짜 조건 없는 사람. 한 번도 나한테 뭘 이걸 더 잘해라. 네가 다 잘해서 너무 좋다더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되는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으면 좋겠고 네가 그 자체로 나의 딸이라는 거 그냥 너라는 사람이라는 걸로 너는 사랑받을만 하고 진짜 절대적인 존재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 전문 분야 관련해서 현재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레지던트 티칭하고 수련하는 데도 있지만 이제 대중을 티칭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아프면서 그게 전환이 된 거거든요. 책 쓰기 시작하고 유튜브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중분들이 요만큼 조금만 더 알고 터득을 하면 훨씬 마음 고생이 덜하고 할 텐데 골고루 어떻게 더 잘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루하지 않고 제가 꿈꾸는 것도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길과 방법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 뒤쳐져 있는 정신건강 그 지표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끝으로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좀 진리가 아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더 나아야 되고 학벌도 더 나아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너 그래야 겨우 사랑받게 되는 그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The truth는 그냥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는 그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거를, 그게 사실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빼고 진실의 메시지를 넣고 그러면은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그 자유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시선.
네, 진아영 교수는 여전히 난치병과 싸우고 있지만 호흡과 명상을 통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완화하고 있다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연 활동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리고 강단에 서서 오래전 자신을 닮은 학생들에게 진실과 지식을 전하는 열정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행시 진아영 교수와의 대담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장작 오페라가 서울에서 공연했습니다. 남북한 출신의 예술인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 거미줄 북한 인권을 노래하다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 거미줄, 북한 인권을 노래하다 가운데 마지막 곡,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가 울려 퍼집니다. 탈북민과 모든 출연진이 다 함께 합창하는데요. 이 오페라는 비영리단체, 북한 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이 주최했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창작 오페라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페라 윤동주와 시간 거미줄을 하나로 재구성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 임창우 이사장입니다.
하나는 이제 윤동주 오페라는 일제시대에 윤동주가 국민들을 위한 민족 시를 쓰고 그 민족적인 마음을 가지고 청년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 정부에는 독립운동으로 보인 거죠. 이래가지고 탄압을 하고 결국 후쿠오카 감옥에서 이제 죽잖아요. 시간 거미줄은 병인 양요 때 그 여성의 인권이 그때 당시 이제 핍박당하는 것을 이제 그린 건데, 조선 여성의 인권 유린당하는 그 여성을 강제 북송 당해가지고 북한에서 인권 유린 당하는 여성, 또 강제 북송 중에 수많은 고통 당하는 여성으로, 그다음에 윤동주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조선 한국 땅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갈라져서 또 북한 땅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그걸 이제 그 윤동주의 어머니, 동생 혜원이, 이제 그 자기 친구 송몽규,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도 일본에 의해서 짓밟혔는데 아직까지도 북한의 독재 정권에 우리 민족이 짓밟히고 살고 있구나.
윤동주와 북송녀, 또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같은 상처를 가진 역사 속 과거와 현재를 오버랩해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옥 같은 시 가운데서 민족 사랑과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의 시가 읊혀지고 중창으로 나오고, 병인 양요 때에 고난당하는 조선 여성은 시간 거미줄에서 두 곡이 발췌됐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시간 50분 동안 누워서 슬피 웁니다. 그 여성이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외침이에요.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한국에 와서 있는 그 김성민 시인이라고 보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면서 윤동주하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시인 윤동주와 탈북한 시인 김성민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아직 강제 북송당할 위기에 있는 2600명의 중국 땅에 있는 탈북자들, 그것도 소개가 되기도 하면서 북한 인권으로 자연스럽게 윤동주가 17편의 시를 노래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창작이죠.
등장인물에는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늘의 사람들 가운데 윤동주의 사촌인 송몽규가 등장합니다. 송몽규도 항일운동을 하다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생을 마감하는데요. 이 송몽규 역할을 맡은 바리톤 김종우 씨는 제가 찾아간 날 등잔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송몽규 역할을 하시는 또 더블 캐스팅 다른 선생님 분이 따로 계시고 오늘 저희가 공연하는 이 정동극장이라는 극장 컨디션이 다른 극장보다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무대하고 객석하고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탈북녀가 중심이 되는 오페라인데 이 탈북녀가 힘들기 전에도 또 힘든 후에도 그리고 잘 된 후에도 계속 이 탈북녀를 비추고 있는 등잔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부분을 표현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등잔대 역할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북송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또 빛 가운데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바리톤 김종우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작곡자 이용주 선생님의 윤동주라는 작품에서 원래 송몽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윤동주라는 작품을 제가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하면서 이게 과연 합쳐질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도 있었지만 제 공연을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좋은 두 작품을 가지고 저희 가까이 있는 진짜 북한 동포들이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북송녀와 북한 동포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좀 깊어졌고 저같이 관심이 없었던 저희 남한 사람들이라도 이 작품을 보고 아 정말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품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애착 가는 장면을 얘기했는데요.
이 북송녀분이 북한 간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에 저는 윤동주라는 작품에서 이게 같이 합쳐지는데 송몽규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는 장면과 같이 오페라에서는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북송녀를 바라보고 이 송몽규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본 순사들한테 그 고통을 겪었었는데 아, 이 북송녀는 북한 감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굉장히 제가 위로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북송녀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노래를 부르고요. 그 장면이 저는 제일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무대에 올랐다는 북한 무용수 출신 탈북민 함승만 씨가 출연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북한 인권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더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같은 한국 무용인데도 좀 여기 오니까 이제 격차가 좀 많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계속 선전용만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자기 감정을 끌어내려니까 조금 어렵긴 하는데 그래도 안무가 선생님 잘 이제 리드해줘서 작품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또한 함승만 씨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즉흥적으로 나온 안무가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작품이 와닿더라고요. 사실은 또 이제 원래 안무가 선생님 짜둔 동작이 있었는데 북송녀분하고 이제 교감하다 나니까 이제 서로 선잡고 하는 거는 공연 중에 이제 나온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안무가 선생님도 네가 하다가 네가 감정 나온 대로 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즉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송녀 선생님하고 이제 손을 잡는 장면에서 제가 더 감동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송녀 역할은 소프라노 이성란 씨가 맡았는데요. 이 역할을 잘 이해하기 위해 실제 북송녀가 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북송녀 역할은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인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다시 북한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전혀 생소한 역이라 감이 정말 오질 않아서 이분 실제로 계신 그분의 책도 읽고 책을 많이 바탕으로 그 경험을 한번 감정적인 경험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분의 또 삶을 직접 듣기도 하고 직접 북한의 또 실체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사랑을 전하고 싶고요. 그 사랑으로 모든 게 좀 빛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보담아줄 수 있는 그렇게 어우러지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북송녀를 통해서 북한의 비참한 그런 실체들을 더 느끼고 그리고 북한 여인의 쓰라린 그 절규를 좀 더 느껴서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이지만 동참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소리 높여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약 2시간 동안 이 오페라 공연을 본 관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가가기 힘든 면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을 통해서 풀어낸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인권 문제 너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도와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또 문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인권 현재의 문제들을 좀 시적으로 잘 드러내려고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여성 두 분이 그분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장면 사실 울었거든요. 어쨌든 탈북민 그분들과 함께 노래하는 그게 좀 의미가 있어서 그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 탈북민에 대한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좀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음이 너무 멍멍했어. 제가 두 시간 내내 너무 울어가지고. 윤동주 시인하고 북한의 인권을 연결해서 이렇게 멋진 오페라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내 고향으로 날 데려다주고 노래를 하면서 그게 아리랑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고향에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슬픈데도 반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어깨를 들썩이는 근데 그거 되게 슬픈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좋았고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라서 되게 쉽게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